비밀 냉동인간 실험에 참여했던 대니얼이 50년 후 기계에서 우연히 깨어나 한 꼬마에게 묻습니다. 네가 넷 쿠퍼니?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죽은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미국에서 개봉한 스티브 마이너 감독의 공상 과학 영화 Forever Young입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한다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죠. 이 영화는 냉동인간 실험에 참여한 공군 파일럿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멜 깁슨, 일라이저 우드, 이사벨 글래서, 조지 웬트 등이 출연했는데요. 영화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39년 미국 공군의 테스트 파일럿 대니얼 매코믹은 세상에 부러울 게 거의 없습니다. 그에게는 최신형 폭격기 B-25도 있고 둘도 없는 친구 핀니가 있죠. 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사귀어온 사랑하는 애인 헬렌도 곁에 있는데요. 대니얼이 고민하는 단 한 가지 문제는 애인 헬렌에게 결혼하자는 소리를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얘기만 하려면 갑자기 목이 굳어지고 혀가 뻣뻣해지면서 긴장하다가 딴소리만 하게 되는데요. 그저 매일 내일은 꼭 해야지 다짐만 할 뿐이죠. 하지만 어느 날 비극적인 사고가 헬렌에게 일어나 바로 그 내일을 빼앗아버립니다. 헬렌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건데요. 슬픔에 잠긴 대니얼은 더 견디지 못하고 친구가 비밀리에 실시하는 냉동인간 실험에 참여합니다. 대니얼이 깨어난 건 50년이 지난 뒤인 1992년. 모든 게 생소하기만한 세상에서 대니얼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버지 없는 어린 소년 넷 쿠퍼와 그 소년의 어머니 클레어뿐인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 스미스의 Let Go, 가게 내버려둬요 였습니다. 스티브 마이너 감독의 영화 사랑 이야기는 J.J. 에이브럼스가 The Rest of Daniel, 대니얼의 나머지라는 제목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각본을 썼습니다. 1990년 11월, 이 영화의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는 The Rest of Daniel의 판권을 200만 달러에 구매했는데요. 최고가 판권 기록이었습니다. 영화 사랑 이야기 촬영은 1992년 초에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장면을 촬영할 때 직접 비 오는 날 찍기도 했지만 인공 빗방울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영화 사랑 이야기 중 넷 쿠퍼 엄마인 클레어 역할을 맡은 제이미 리 커티스는 사랑 이야기에서 처음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고 하죠. 그리고 제이미 리 커티스는 이 영화를 함께 촬영하기 전 주인공 대니얼 역의 멜 깁슨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출연 배우들이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촬영 현장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사랑 이야기 영화 제작에는 총 2천만 달러가 들어갔는데요. 국내외 시장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할리우드 초연은 멜 깁슨이 세운 자선단체 두 곳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로 벌어졌는데요. 웨스트 할리우드 알코올 중독치료센터와 산타모니카 노숙자 보호센터에 총 7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리 골드스미스의 Love Theme from Forever Young, 영화 사랑 이야기 테마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 멜 깁슨은 미국 뉴욕 픽스킬에서 아일랜드계 가정의 11남매 중 6째로 태어났는데요. 12살 때 부모를 따라 호주 시드니로 옮겼습니다. 멜 깁슨은 호주 시드니 국립예술대학에서 연기를 공부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 작품에서 주연을 맡기도 했는데요. 당시 주디 데이비스가 상대역을 맡았다고 하죠. 주디 데이비스라면 영화 인도로 가는 길로 유명합니다. 멜 깁슨은 1981년 피터 위어 감독의 제1차 세계대전 드라마 영화 갈리폴리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눈길을 끌게 되는데요. 영화로 오스트레일리아 영화협회에서 최우수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다재다능하면서 진지한 배우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멜 깁슨은 1995년 13세기 스코틀랜드 영웅을 노린 대작 브레이브하트의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아 골든글로브 감독상과 아카데미 감독상, 작품상을 받았고요. 성서 드라마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각본을 쓰고 직접 감독과 제작을 맡기도 했죠. 배우로서 대표작으로는 영화 매드맥스 시리즈, 리설 웨폰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스미스의 테스트 플라이트, 시험 비행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사랑 이야기의 제이미 리 커티스는 미국의 배우이자 작가입니다. 커티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가 모두 유명 배우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좋아에 출연한 토니 커티스가 아버지, 엘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주연 배우로 유명한 제니 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커티스는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도중에 자퇴했고요. 그녀는 1978년 존 카펜터의 공포 영화 헬로윈으로 영화 데뷔를 했습니다. 이 영화로 커티스는 비명여왕으로 유명해졌는데요. 영화 헬로윈은 당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독립영화로 간주해 고전 공포영화라는 찬사를 받았고요. 주로 독립영화에서 흥행 성공을 거두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영화 대역전으로 공포영화의 여왕이라는 이미지를 벗는 데 성공합니다. 커티스는 1988년 영화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주연을 맡으면서 이 영화로 코미디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꾸준한 팬이 따르게 됩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마이걸, 트루 라이스, 라이브스 아웃 등이 있습니다. 커티스는 1995년 영화 트루라이스로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은 바 있죠. 영화 사랑이야기의 스티븐 C. 마이너 감독은 미국 영화와 텔레비전 감독, 영화 제작자입니다. 마이너 감독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로듀서 겸 감독인 숀 S. 커닝엄의 조력자로 함께 영화 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포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죠. 마이너 감독은 1985년 영화 하우스로 컬트 코미디 공포영화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영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소울맨 등이 있고요. 텔레비전 연속극 케빈은 12살, 도슨의 청춘 일기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사랑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스미스의 키친에이드, 주방 보조기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사랑이야기 중 대니얼은 미국 공군 테스트 파일럿으로 등장하는데요. 테스트 파일럿은 항공기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비행하는 조종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공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미국 공군은 미군 중 공중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군대입니다. 미국에는 현재 육해 공군은 물론 해병대, 해안경비대, 그리고 2019년에 설립된 우주군까지 총 6개의 정규군이 있죠. 1907년 미 육군 통신단의 항공사단으로 창설된 공군은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참전하면서 육군 항공부로 거듭났고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육군 항공군으로 더 확대돼서 지상군에 종속되지 않는 작전권을 갖게 됐습니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도 했죠. 전쟁이 끝난 뒤 1947년 미 의회 법에 따라 미 육군에서 분리돼 독립된 하나의 군이 됐는데요. 그 후 미국 공군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코소보 내전,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리아 내전, 이라크 전쟁 등에 참전했습니다. 미 공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진보했다고 하는데요. 공군은 항공 화력 지원과 의무 후송, 핵 억지 작전, 특수 작전, 항공 인면 구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최강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공군은 해군에 이어 미군 예산을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강군으로 통하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이나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항공자위대, 영국이나 프랑스 공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공군에 관해 알아봤고요.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사랑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스미스의 She's Alive, 그녀가 살아있어요.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사랑 이야기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리메이크돼도 좋을 작품이다. 최고의 명작이다. 사랑한다면 멜 깁슨 저 남자처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다. 그 한 장면을 위해 존재한 영화다. 러닝타임이 짧은 게 아쉽다. 시공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 그 이름은 사랑이다. 마지막에 멜 깁슨이 갑자기 늙어버리는 장면은 감동보다는 코미디였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영화 사랑 이야기에 관한 평론가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영화 사랑 이야기는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평론가들로부터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발간되는 신문 빌리지 보이스 평론가는 영화 사랑 이야기는 보는 이들의 팽팽한 긴장감을 뒤튼다라고 평했고요. 시카고 선타임즈 평론가는 영화 사랑 이야기는 주제가 분열된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 장면에 감정적인 추진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듣고 올까요?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제리 골드스미스의 The Air Show, 고개 비행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사랑 이야기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50년 뒤 냉동기계에서 깨어난 대니얼은 자신이 사랑했던 한 여자, 헬렌에게 가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잠시 자신에게 잘 곳과 먹을 것을 제공했던 클레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 심장을 쥐고 있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소년 넷 쿠퍼는 대니얼에게 자신이 앨리스라는 소녀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하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대니얼은 쿠퍼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네 마음을 보여줘. 이번에는 영화 사랑 이야기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넷 쿠퍼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소녀 앨리스의 집에 찾아가 나무 위에서 사랑의 세레나데 You are my sunshine을 부르는데요. 마음을 열지 않았던 앨리스가 집으로 돌아서는 넷 쿠퍼를 창문에서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짓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헬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니얼은 비행기를 조종해 헬렌이 있는 외딴 집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50년 뒤 만난 그녀에게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뒤늦게 사랑 고백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혔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제리 골드스미스의 Reunited, 재회를 이루다,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thought of you, and I forget to do.
영화 동네. 오늘 들은 곳은 죽음을 이겨내고 이뤄낸 사랑에 관한 영화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사랑 이야기 중에서 빌리 할러데이의 The Very Thought of You 그대를 생각하며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Longing here for you. You never know how slow the moments go till I'm near to you. I see your face in every flower, your eyes in stars above. It's just the thought of you.
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가 시시해질 때쯤 만나게 되는 두발 자전거. 내 몸집보다 커다란 두발 자전거 앞에서 콩닥콩닥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때 뒤에서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아빠의 목소리에 불끈 용기가 솟아오릅니다. 저는 두발 자전거 앞에서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그때처럼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무엇 또는 그 누구 덕분에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미국의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벤 폴츠의 Still Fighting It, 여전히 세상과 싸워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이 곡은 특별히 그 가사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벤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듯한 가사로 된 이 노래는 굿모닝 아들이라는 다정한 말로 시작이 됩니다. 콜라 마실래? 감자 튀김은 어때? 어른이 된다는 건 아픈 것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싸워야 할 거야. 넌 나를 많이도 닮았구나 라면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Still Fighting It이었습니다. 이 첫 곡의 감동과 여운을 이어줄 다음 노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1960년대 최고의 흑인 여가수 디온 워익의 히트곡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먼저 1967년 그녀가 데뷔한 지 5년 만에 또다시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던 The Valley of the Dolls입니다. 은은한 멜로디에 허스키한 디온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으로 내릴 거야, 이 차에서 내려야 해, 잡아야 해, 내 자존심을 잡아야 해, 나는 언제 어디에서 났을까, 난 어떻게 이 게임에 잡혔을까,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다소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가사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Gotta get hold on.
디온 워윅의 The Valley of the Dolls 듣고 오셨습니다. 디온은 이 노래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특히 1968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미상까지 안겨주기도 했어요. 산호세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지은 할 데이비드는 이 해군에 있을 당시 산호세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고 이후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가사를 지었다고 해요. 대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모두 행복할 것 같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데이빗은 보게 됩니다. 그가 느낀 이런 사회 현상을 가사로 녹여낸 곡이 바로 이 노래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였는데요. 특히 데이빗은 가사를 쓸 때 독특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어요.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슬픈 가사를 붙여야 그 노래의 맛이 극대화된다고 믿었고 또 그래서 그는 이 곡의 멜로디를 처음 듣던 바로 그 순간에도 이런 공식을 적용하기에 딱 좋은 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라는 곡은 그의 예상대로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당대 최고의 히트곡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산호세로의 여행이 떠오를 만큼 상큼한 느낌의 멜로디를 가졌지만 이런 멜로디의 느낌과는 반대로 노래 속 주인공은 꿈꾸던 삶에 대한 좌절로 인해 착잡해진 마음을 안고 고향인 산호세로 돌아간다는 가사를 가진 Do You Know the Way to 산호세 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 다 나누지 못한 디온 워윅의 히트곡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t never were are parking cars and pumping gas. You can really breathe in San Jose. They've got a lot of space. There'll be a place where I can stay. I was born and raised in San Jose. I'm going back to find some peace of mind in San Jose.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중이던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얻어졌습니다. 노예를 속박에서 풀어내기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는 지하철도의 차장이라고 불리우는 한 여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비밀 조직망을 통해 수많은 노예들을 탈출시킨 해리엇 터브먼입니다.
해리엇 터브먼은 이곳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주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해리엇은 목숨을 걸고 대농장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노예와 그 가족들을 비밀 연결망을 통해 북부지역 자유로운 곳으로 탈출시켰습니다. 그 연결망은 지하철도, 노예를 인도한 해리엇은 차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해리엇의 출생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820년에서 1825년 사이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해리엇은 메릴랜드주 도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노예 가정에서 9남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해리엇 릿 그린은 부엌 노예였고 아버지 벤 로스는 목재소 노예였습니다.
본래 이름이 아라민타였던 해리엇은 민티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라민타는 결혼 무렵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해리엇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노예들은 많은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해리엇과 그의 가족에게도 신체적인 폭력은 일과처럼 반복됐습니다. 해리엇은 5살 때 다른 곳에 아이를 봐주도록 잠시 보내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울자 그 집 주인은 해리엇을 채찍으로 연달아 쳐 심한 상처를 입혔고 그녀는 일생 동안 흉터를 안고 살았습니다.
10대 시절 어느 날 해리엇은 식료품 상점에 물건을 전달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농장을 빠져나온 한 노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노예의 감시원은 해리엇이 탈출을 부추겼다며 2파운드짜리 물건을 그녀의 머리에 집어던졌습니다. 해리엇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가해자는 많은 피를 흘리며 혼수 상태에 빠진 해리엇을 침대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가 꼬박 이틀을 배틀에 앉혀두었습니다. 해리엇은 그 사건 이후 일생 동안 극심한 두통과 혼수 상태에 빠지는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1844년 해리엇은 존 터프먼이라는 자유인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메릴랜드주 동부 해안지대에는 흑인의 약 절반 정도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중에 자유인과 노예가 섞여 사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리엇의 아이들도 노예가 됐습니다. 해리엇은 심한 질병을 앓고 몸이 허약해져 값이 나가지 않는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가족들은 더욱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해리엇은 메릴랜드 북쪽 자유지역인 펜실베니아주로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리엇은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그는 거부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1849년 해리엇은 남동생 벤과 해리를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신문에 이들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300의 상금을 준다는 공고가 실리자 동생들은 겁을 먹고 농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해리엇은 혼자서 메릴랜드를 벗어나 펜실베니아로 향했습니다.
해리엇은 약 145km에 달하는 은밀한 길을 걸어 주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의 대도시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해리엇은 그곳에서 가정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리엇은 안전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850년 12월 해리엇은 메릴랜드에 있는 조카의 가족이 경매장에서 팔려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리엇은 서둘러 메릴랜드로 가 조카의 전 가족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지하철도를 이용해 노예를 탈출시킨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 후 해리엇은 한 번에 한 그룹씩 노예들을 메릴랜드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유를 찾아주었습니다. 자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탈출자들은 은밀하게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보통 걸어서 최소 5일에서 최대 3주까지 걸리는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탈출 작업이었지만 노예들을 돕는 자가 왜소한 흑인 여성 해리엇인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예들이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잘 짜여진 조직망 속에는 자유 흑인, 백인 노예 배지론자 그리고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1850년 미국에서는 탈출 노예법이 제정됐습니다. 북쪽으로 탈출한 노예나 자유 흑인을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해리엇의 탈출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노예를 메릴랜드 북쪽이 아니라 더 멀리 캐나다까지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밤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탈출 시기도 밤이 긴 봄과 가을을 택했습니다.
1850년에서 1860년 사이 10년 동안 해리엇은 19차례 남북을 왕래하며 300명에 달하는 노예들을 탈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해리엇은 모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가 직접 인솔해 자유를 찾아준 노예만도 연루한 자신의 부모를 포함해 최소한 70명에 달했으니 결코 그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예들에게는 어떤 경로로 탈출을 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해리엇은 자신의 기차가 한 번도 탈선한 적이 없으며 단 한 명의 승객도 잃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해리엇은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군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군부대에서 요리사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해리엇은 약초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병든 북군 병사들과 탈출 노예들을 도왔습니다.
1863년 해리엇은 또 첩보 조직을 만들어 남군의 이동과 보급로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해 북군 지휘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로 북군 흑인 군대를 창설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자 해리엇은 뉴욕주 오번에 조그만 대지를 구입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노예 출신으로 북군에서 복무한 넬슨 데이비스와 결혼했습니다.
해리엇은 빈곤에 허덕이는 과거의 노예와 고령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여생을 바쳤습니다. 해리엇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데 앞장섰습니다. 집에서 채소와 돼지를 기르고 지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해리엇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나 여성 참정권 운동 지도자인 수전 앤서니 여사와 함께 일을 하고 미국 동북부 지역을 순회하며 여권 운동도 벌였습니다.
1896년 해리엇은 자신의 집 옆에 땅을 사 연로한 노예 출신 흑인들을 위한 요양시설 해리엇 터브먼 홈을 지었습니다. 해리엇은 어렸을 때 다친 머리 때문에 늘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 뇌 수술까지 받았지만 건강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해리엇은 1911년 자신의 이름을 딴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1913년 3월 10일 해리엇 터브먼은 결국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1822년 출생이 맞다면 91세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살아생전 널리 존경을 받았던 해리엇 터브먼은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우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여러 학교와 박물관이 등장했고 많은 책과 영화, 다큐멘터리 등이 나와 그의 행적과 정신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재무부는 $20짜리 지폐에 해리엇 터브먼의 얼굴을 기존의 앤드루 존슨 대통령 얼굴에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지연됐던 새 지폐 디자인을 서두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지하철도라는 비밀 조직망을 통해 많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찾아준 해리엇 터브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